다니엘 15번 메시지 이기는 다니엘의 이상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 첫 번째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 본 이상을 말하기 전에 10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이지만 그 물질적인 세계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으뜸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0장에서 그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정금띠를 띄었으며 황옥 같은 몸을 지닌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상 후에 천사 전령이 다니엘에게 와서 물질적인 세계 배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반역하는 악한 영인 바서국군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악한 영, 곧 헬라국군이 있어도 이를 것임을 말했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벨사살이 어떻게 방탕에 빠졌는지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와서 어떻게 그를 패배시키고 죽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리오를 위해 싸우는 영이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다리오는 이 하늘에 속한 전령이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하였기에 노인이면서도 강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임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그 천사 전령은 다리오를 강하게 하여 바벨론을 패배시켰습니다.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위임을 수행하는 메대바사 제국이 되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에 의하면 바사를 상징하는 순양은 두 개의 뿔을 지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뿔이 첫 번째 뿔보다 더 컸으며 그것은 2년 뒤인 주년 536년에 권력을 잡은 바사의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그의 통치 원년에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하였던 까닭에 이사야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모든 투쟁들은 단지 다니엘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대표된 인간 정부의 활동일 뿐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세계 배후에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0장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이 들어있는 11장을 다룰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상을 본 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이상을 본 해인 바사왕 고레스 3년은 다니엘이 87세인 주전 534년경이었습니다. 이상의 주요 주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의 주요 주제는 큰 고통입니다. 10장 1절 하반절에서 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시련, 근심, 갈등, 전투 혹은 군대를 뜻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큰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 고통은 애굽과 시리아를 가리키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왕이 서로를 침략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시리아와 애굽은 서로 싸울 때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요 시련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알렉산더 대제의 네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시리아 왕이었던 자가 벌인 전쟁에서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인 이 후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선민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보내신 실제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이 이상이 해방되기 전에 우주 안의 광경. 다니엘 10장 2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 이상이 해방되기 전에 우주 안의 광경, 즉 물질적인 배후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깨닫고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함. 땅 위에 한 사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운명, 곧 그 장래를 깨닫고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21일 동안 행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21일 후에 10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니엘은 특별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안정을 위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큰 고통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러한 구절들에 묘사된 뛰어난 사람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니엘이 이분이 사람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신 여호와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성육신이 시간 안에서 일정한 시점에 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시간의 요소가 전혀 없는 사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주 가운데 3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시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세 사람 중에 예수이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특별한 특징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니엘에게는 많은 기이한 특징들을 지니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안정을 위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먼저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돌보기 위해 그분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세마포 옷으로 상징됩니다. 그분은 싸우기 위한 갑옷이 아닌 구약의 제사장 의복인 세마포를 입으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표론에서 세마포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마포를 입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제사장 의복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10장의 때에 하나님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을 돌보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왕의 직분 안에서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분의 왕의 직분 안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은 그분의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세마포가 아닌 금으로 상징됩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반면 그분의 왕의 직분은 신성합니다. 그분의 존귀함과 위엄 안에서 더 나아가 그분의 백성의 감상을 위해 그리스도는 또한 녹주석과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된 그분의 존귀함과 위엄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녹주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비는 황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 혹은 노란색의 보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체현주심에 있어서 신성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빛남 안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빛비추기 위해 그분의 빛남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빛남은 번개불의 나타남과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됩니다. 그분의 빛비추는 시력 안에서 살피고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빛비추는 시력은 횃불과 같은 그분의 두 눈으로 상징됩니다. 그분의 역사와 움직이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섬광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들에 의해 시험받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분의 역사와 움직이심에 있어서 섬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섬광은 빛나는 노새의 섬광과 같은 그분의 팔과 발로 상징됩니다. 예표론에서 노슨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시험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은 그분을 빛나는 놋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험받으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분의 강한 말씀하심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강한 말씀하심 안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강한 말씀하심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됩니다.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귀하고 소중하며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경륜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귀하고 밝고 빛나고 빛을 비추시며 시험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며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이하십니까? 다니엘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상을 그의 육신적인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7절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이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었던 까닭에 그것은 육신적인 시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다니엘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관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그리고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근하고 존귀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 10장에 있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악한 바서국군이 보내신 받은 천사 전령을 막음.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 계신 보배로운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에 있어서 우리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 대한 어떤 것을 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에 의하면 악한 바서국군이 군장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보내신 받은 천사 전령을 돕기 위해 왔으며 보내신 받은 전령은 바사 왕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악한 바서국군은 악한 영, 즉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할 때 그를 따라섰고 또 바사를 돕도록 사탄에게 위임받은 반역적인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 21일 동안 보내신 받은 천사 전령에 대항하여 전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던 날들 내내 공중에서 하나는 사탄에게 속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두 영들 사이에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은 보내신 받은 천사 전령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은 보내신 받은 천사 전령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싸웠듯이 그는 여기 다니엘에서도 싸우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요점은 그 광경 배후에서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전령이 악한 바사국군과 싸우려고 돌아가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광경 배후에 영적 전투에 관해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천사 전령은 악한 바사국군과 싸우기 위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악한 헬라군도 막 오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 미가엘 위에는 누구도 이 두 악한 군들에 대항하여 천사 전령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가엘이란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 전령이 일어서서 다리오를 부축하고 강하게 함.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천사 전령이 일어나 다리오를 돕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다리오는 왕국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이 다니엘에게 밝혀지기 전에 그는 물질적인 광경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에 관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광경 안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십니다. 이러한 광경은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개입된 영들인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 모두를 포함합니다.